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스라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에스라서 7장 이제 한 6절 정도로 오늘 이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을 허락한 것은 이 아닥사스다예요. 그것은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대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앞으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 바로 뒤가 이제 느헤미야죠. 여기서 특별히 저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비느하스의 직계 비속이거든요. 그리고 그 영적 계대를 쭉 보면 아론의 후손이고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 에스라는 제사장의 혈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면 아마 그는 거기에서 제사장이나 혹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되어서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에스라는 첫 번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쭉 보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그가 사역을 행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당시 포로로 되어 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약 2,000명에 이르는 유대인의 무리가 에스라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성전이 재건되어서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좋아한, 즐기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현 상황에 실제 적용이 되는 하나의 실질적인 단어를 추가로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오늘날 사형제도는 지나치게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것으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형제도 폐기 운동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형제도의 원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자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지 않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형제도가 폐기된 도시라고 해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교통경찰이 교통위반 그 딱지를 끊잖아요. 이렇게 체크할 때 고속도로 상에서 과속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에도 보면 그 감시 카메라가 있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면 찍혀서 이제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도 줄고 과속도 많이 예방한다는 것이죠. 뭐 코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말이에요. 그것이 근본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통 딱지를 끊고 뭐 과속하는 사람을 몰래카메라로 잡아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운전하는 분들로 조심스럽고 이렇게 경색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남자와 그의 아내인 미디안 여인은 사형에 처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사형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가 나라 전체에 만연되어 있었던 타락으로부터 구출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고대 서방 세계에서는 살인죄로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그런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같이 말한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이 내게 커다란 교훈이 되리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의 목적은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형의 목적은 당시 남녀노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한 사람의 범죄자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의 조상인 비느하스의 행동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의 훌륭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7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여러분, 여기에 소개하는 그 에스라를 보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그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자신의 시간을 바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그에게 학사라는 칭호가 붙여진 것을 반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21절에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학자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또 한 차례의 대변화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약 2,000명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기를 원했습니다. 8절로 9절을 보실까요?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왕위 즉위 7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처럼 비행기 여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들은 순전히 걸어서만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로서 그것은 몹시 힘든 장거리 여행이었을 겁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그러한 때이죠. 에스라는 그가 조국으로 돌아오는 날 대비하여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던 에스라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따라서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의 처음 다섯 책으로 당시에 이미 기록되었던 모세의 율법과 여호수아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한 사람으로 상당한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아니까 이스라엘 왕의 계보인 역대상하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연구하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에스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법도와 규정에 대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어땠는가 한번 보죠. 7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의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와 그의 동족에게 본국으로 귀환하는 허락에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민족의 특별한 염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허락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에스라서 7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왕과 그 외에 자문기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러한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보면 에스라에게는 궁정 안에 중재자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에스라에게는 행정관과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든 필요한 것을 수집하고 에스라에게 왕의 조서가 떨어짐으로 떠날 준비가 이제 완성되었던 거죠. 조서는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론이 맺어지는데요. 26절을 보시면 물은 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내용을 보면 무서워요. 본절에서의 그 명령은 물론 본국에 귀환한 후에 유다 백성과 연결시켜서 하는 말인데요. 다시 말을 해서 조국으로 돌아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것이죠. 에스라는 이렇게 해준 그 왕에게 너무도 고마웠던 거죠.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27절을 보세요.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성전은 이제 장차 재건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장식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전이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답게 지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계속되는 28절을 보시죠. 7장 28절이에요.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많은 유대인 인물들이 포함된 일행을 이끌고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1차 귀환한 첫 번째 일행에 비해 규모 면에서는 작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지도적인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8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 8장은 에스라를 따라 귀환한 자들의 목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스라가 레위 지파 자손을 무리 가운데 필히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레위인을 도왔던 느디님이라는 그 사람도 함께 귀환을 했죠. 우리는 여기에서 에스라의 지극히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8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는 아하의 강가에서 금식과 대규모의 기도를 선포했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는 전에 왕 앞에 나아가 그에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원수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본토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강가에 모인 긴 여행을 떠난 준비를 하고 있는 일행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는 거기에 참여한 가정과 어린아이들을 아마도 쳐다보았겠지요. 앞으로의 여정을 많이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을 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왕에게 자기들의 여정을 인도해 줄 몇 사람의 호위병을 청하는 것이 당연했을 터인데요. 그럴 경우 왕은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우리 보고 보호해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 어찌하나. 아마 이런 생각도 에스라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앙인들 가운데는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그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에게도 이러한 면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분명히 인간적인 면이 왜 없었겠어요?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했나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는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는 기도회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없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로 32절을 보실까요?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우리는 왕이 귀한 자들 편에 많은 양의 금은과 성전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중한 것은 제사장들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었고요. 따라서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속 지키심으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안치를 했습니다. 35절을 보실까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이요 또 순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본절에서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란 말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의 귀환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9장 10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9장 10장의 주제는 에스라 지도하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9장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훌륭한 기도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포로기 후에 세 권의 책,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에서는 제9장이 모두 기도로 이루어진 위대한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부터 에스라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러한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매우 비통한 사건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애굽 사람과 그 밖에 다른 이방 족속들이 언급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햇사람은 위대한 족속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한 후 해족속에 대한 자료가 발견되어 지금까지 그것을 흥미롭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전역과 특히 해안을 따라 세워진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드로아와 같은 대도시들은요. 처음 누구에 세워졌는지 아세요? 햇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들은 분명히 그런 것으로 보면 훌륭한 민족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절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의 예언은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학계 선지자가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절망이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들은 장거리 장애물 경기를 하던 중 학계 선지자의 도움을 통해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활동적인 평신도인 느헤미야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은 온통 절망적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아닐까요? 절망은요,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방어해주는 무기를 내려놓고 주위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저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난잡한 행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방 족속과 혼합은 그들을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이방 족속과 결혼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방인들이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혼례 의식에 주의를 쏟는 것처럼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매우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문명화된 국가에 살고 있고요.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에스라 시대의 이방 족속과 다를 것이 있는가 말이에요. 2절을 봐보세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백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결혼이 잘못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결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면을 사랑하느냐가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까지 이러한 음남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특권에는 항상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난 남은 자들을 매우 슬퍼하고 비참해하며 참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는 애국운동을 전개하여서 가정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세우게 하고 다윗의 장성 계급장을 전시하여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규모의 군중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메시지를 통해 이방족속과 통혼과 그들의 부도덕적 우상숭배를 단번에 일소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조직을 만들어서 부도덕에 빠져있는 부부들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펼치는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와 같은 현재적 방법에 익숙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에스라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로 오늘날 거의 볼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스라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